안녕하십니까. 건강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피부 백반증이 있습니다.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건데요. 모양도 크기도 발생하는 부위도 다양합니다. 이 피부 탈색으로 봐야 할까요? 백반증은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하는데요. 이 백반증의 원인 그리고 치료는 가능한지 어떤 치료가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사연으로 살펴보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BJ 토마스의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반증, 이 피부 질환인데요. 흰색 반점을 떠올리면 증상에 대한 이해가 되실까요? 이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고생했던 질환이기도 하지요. 치료가 쉽지 않은 난치성으로도 지적되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어서 사회생활에서도 불편을 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피부과 이운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백반증, 이 선천적인 질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질환이지요?
예, 보통 후천적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예. 이렇게 가족력이 한 30% 정도로 유전적 소인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예.
그렇지만 아직 정확한 유전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다인자성이고 또 후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백반증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부에 생기는 하얀 반점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모발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요?
아, 네. 그 모발에도 우리 모발의 색을 나타내는 멜라닌 세포와 멜라닌 색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낭을 백반증에 침범하게 되면 머리카락이나 눈썹 부위에 백모증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자, 먼저 이 피부에 생기는 하얀 반점은 어떻습니까? 그 우리 몸에 뭐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또 아니면 주로 좀 잘 생기는 부위가 있는 건가요?
네, 백반증은 우리 몸 어디나 다 침범할 수가 있는데 조금 예. 호발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손발에 많이 호발을 하고 그다음에 무릎이나 팔꿈치 등 뼈가 돌출되어 있는 부위, 그다음에 얼굴 중에서도 입이나 코, 눈 주위 이런 데에서 종종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몸통 여기저기에 산발되어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디서나 생길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네. 많이 생기는 부위는 존재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뭐 크기라든가 뭐 형태 모양은 어떻습니까?
크기도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반점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 동전 모양처럼 급격하게 퍼지기도 하고 이 점차 모양이 불규칙하게 몸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기도 합니다.
네, 백반증이 뭐 그렇게 흔한 질환은 아니지요?
예, 뭐 유병률은 나라와 인종별로 좀 다양하긴 한데요. 한 전체적으로 0.5에서 1 내지 2% 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발병 위험이 높은 연령대, 그러니까 잘 걸리는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습니다.
네네. 물론 전 연령대에서 다 발생되고 있지만은 예. 10세에서 30세 사이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백반증의 그럼 원인은 뭡니까?
원인이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지금까지.
예.
그렇지만 이 멜라닌 세포,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이 T 면역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T 면역 세포가 멜라닌 세포를 파괴해서 탈색소를 유발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면서 피부가 탈색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예. 그 멜라닌 색소 하면 이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는 그 위험 요인들은 뭘까요?
이런 그 면역 작용 외에도 이 물리적 자극이나
네.
이제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염색을 자주 하면 이런 화학적 자극이 두피에 지속이 되면 그런 쪽에도 물리적이나 화학적 자극 때문에도 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치료에도 자외선이 이용되지만 아주 우리가 과도하게 자외선 햇빛에 많이 노출되는 거, 심하게 노출되는 것도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햇볕 그리고
또 자주 반복되는 염색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고.
네네.
예.
네네.
자,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 백반증은 한번 생기면 증상이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네, 잘 저절로 치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없고요.
예, 이 멜라닌 세포가 계속 지속적으로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초기에 치료를 해서 이 확산되는 것을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100% 완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유병 기간이 길거나 혹은 넓이가 많이 체포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넓은 백반증일 경우에는 그 치료를 통해서 색소가 재침착되는 게 다양합니다. 한 30에서 70% 정도에 네. 머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쉽지 않네요. 예,
네네.
그래서 난치성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조기에 좀 빨리 발견하고 치료에 나서면 그 효과는 더 높아질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그 발병된 지 한 3개월 이내 치료를 시작하면 거의 90% 이상 완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하겠습니다.
예, 3개월이 기준이 되겠네요. 예.
네.
그 백반증이 좀 통증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 통증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허.
네.
예.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변화가 전부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그 원인에서도 말씀드린 그 T 면역 세포가 피부의 다른 세포나 그런 영역들은 전혀 공격하지 않고 멜라닌 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다른 통증이나 염증 변화 이런 거는 관찰되지 않고요. 탈색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겉으로 드러나는 거요.
예.
혹시 이 백반증인 분들에게 뭐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백반증에서 이제 동반되는 질환 중에
예.
이제 잘 알려진 거는 제1형 당뇨병,
당뇨,
그다음에 자가면역 갑상선염,
예,
그다음 악성 빈혈, 그다음에 홍반성 루푸스 같은 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
예.
그다음에 원형 탈모증 같은 질환이 잘 동반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동반되는 이유도 그럼 잘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런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자가 면역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자가 면역 기전이 작동함으로써 다른 이런 자가 면역 질환도 같이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백반증의 진단은 어떻습니까? 그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나요?
진단은 우선은 육안으로 볼 때 흰색 반점이 관찰되기 때문에
예.
우선 이게 갑자기 없던 흰색 반점이 얼굴이나 팔다리나 몸에 생기면 우선에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예.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우드 램프라는 특수 램프를 통해서 그 백반증 병변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거의 매번 하지는 않지만 피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좀 더 확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 백반증으로 주로 어느 네. 정도 상태가 진전됐을 때 오시나요?
아, 요즘은 예. 다행히도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셨는지 얼굴에 흰색 반점이 조금만 있어도 걱정하시면서 병원에 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좀 안타깝지만 1년 이상 그냥 방치된 대로 계속 3년 이상 지속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흰색 반점이 없던 반점이 생기면
예.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3개월 이내만 되면 충분히
네.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일까요? 그냥 뭐 안 아프니까 그냥 계속 참고
네.
계신 건가요?
네. 증상도 없고 하니까
예.
또 얼굴 부위가 아니면은 몸통 부위면은 이렇게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크게 심각성을 잘 못 느끼시고 조금 병이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뭐 얼굴이나 뭐 손 위나 이렇게 겉으로 네, 드러나면 아무래도 이제 보기도 그러니까 네네. 찾아오시겠습니다만 이제 몸 안이나 이런 경우는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네요. 아픈 건 네네네. 아니니까요.
네네.
예, 아무튼 빨리 찾게 되면은 그만큼 치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어떻습니까? 이게 뭐 처음에 한두 군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건지 뭐 작게 시작하다 커지는 건지 어떤가요?
네, 보통 한두 군데에서 많이 시작, 반점 크기로 많이 시작을 하고요.
예,
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전 모양 크기로 조금씩 커지다가 이게 백반증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이제 원형에서 뭐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하게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네. 예.
크기도 점점 커지고 그 모양도 네. 동그란 것만은 아닌가 보죠?
네. 아닙니다. 예. 모양도 예. 지도 모양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네. 형태로 번질 수가 네. 있는 거군요. 이게 점점 이렇게 네. 좀 번져나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번져나가는 게 백반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장 큰 주요 증상 중에 네네. 하나고요.
네네.
예. 왜 백반증이 뭐 전염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전염성은 전혀 없고, 근데 네. 단지 이제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도 네.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아, 매우 큽니다. 특히 네. 안면부 백반증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심각한 그 장애 등급을 받기를 원할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예.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어린 나이, 청소년기에도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보통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물론 이제 10세 이하 소아들도 오지만은,
네.
그때는 잘 모르다가 특히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큰 절망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안면부일 경우에. 예.
그 병원을 찾는 그 청소년기의 학생들, 예.
네.
주로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심리적으로 네. 그 학교 생활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진료실을 방문할 때마다 예.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이렇게 그 나이 때는 이제 남한테 보여지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가장
그렇죠.
많이 신경 쓸 나이인데
예.
이때 그 남이 쳐다보는 시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학교 생활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조기 치료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치료법을 좀 더 알아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다양한 네. 방법이 동원됩니까?
제일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바르는 연고제입니다.
예.
국소 도포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랑 그 비스테로이드인 칼신유린 억제제 도포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광선요법, 자외선을 이용한 광선요법 그리고 부분적으로 표적 광선요법인 엑시머 레이저
네.
가장 많이 쓰이는 치료 방법이고
예.
이 두 가지 치료를 해서도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치료를 해도 호전이 안 되는 부위는 수술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약물 치료는 어떻습니까? 어떤 약물이 쓰이는 건지 뭐 그 효과가 잘 있나요?
네, 그 연고제만 발라도 아주 조그만 부위나 특히 이제 그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부위는
예.
연고제만 사용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연고제만으로는 그 완전히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광선요법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광선요법. 예.
네.
광선요법은 뭐 어떻게 흔히 알고 있는 레이저 치료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 가장 많이 쓰이는 예. 광선요법은 그 단파장 UVB 자외선을 이용하는 장비 안에 들어가서 빛을 조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태닝샵 같은 데 가서 기계 안에 들어가듯이
예.
양사방에서 빛이 나오는 장치 안에 들어가서 빛을 몇 초 단위에서 이제 몇 분 단위로 이렇게 점차 늘려가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 스테로이드 요법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연고.
네네.
예.
네.
그 약으로 이렇게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먹는 방법으로?
아, 예. 발병된 지 이제 3개월 이내.
예.
혹은 이제 3개월 이내이면서 혹은 3개월 이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더 경과됐다 하더라도 질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일 경우.
네.
급작스럽게 몇 달 이내에 갑자기 퍼져나가는 게 보일 경우에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T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하고요. 단기간 이제 경구로 먹는 스테로이드 약을 쓰기도 합니다.
네. 스테로이드 먹는 약도 있고 그 네. 자가 면역 질환에 쓰이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면역 억제제 등이 처방되기도 합니다.
아, 면역 억제제가 쓰이기도 네네.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광선 치료가 쓰이기도 하고. 예.
네.
그 이런 방법들이 이게 따로따로 쓰이는 건지 아니면은 같이 쓰이기도 합니까?
아, 예. 같이 보통 병용 요법을 많이 합니다.
예. 병용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수술적인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네, 수술적인 방법은 앞서 말한 그런 치료에도 전혀 반응이 없고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예.
한 1년에서 2년 동안 새롭게 발생되거나 또 커지거나 번지는 병변이 없는 안정적인 백반증 병변을 가진 환자에서 이제 수술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예.
크게 뭐 조직 이식과 세포 이식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조직 이식입니다. 그래서 흡인 수포 표피 이식술과 펀치 이식술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요.
네.
이 두 가지는 각각의 약간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 병변의 부위나 환자의 상태를 잘 그 담당의가 잘 진단한 다음에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네, 조직 이식. 예. 뭐 네. 어디에 있는 어떤 조직을 그럼 이식하게 되는 건가요?
보통 흡인 수포 표피 이식술은
예. 이제
큰 수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멜라닌 세포를 이식하는 건데요.
네.
보통 그 물집을 만드는 부위는 주로 허벅지 뒤나 엉덩이, 허리 쪽에서 조직을 많이 채취를 해서 이식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식이 되면 이걸 이제 덮을 수가 있는 건가요? 위쪽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하는
예.
그런 전층 피부 이식이 아니고 이 수포를 만들게 되면 투명하지 않습니까?
예예.
투명한 수포 그 껍질을 거기에 이제 그 분리를 하는 멜라닌 세포가 그 아래쪽에 붙어 있거든요.
아하, 예.
예. 그 껍질을 그 수포 표피 껍질을 이식 부위에 붙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식 부위도 표피를 일단 레이저로 제거를 일부를 깎아내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표피를 이식해 주는 방법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멜라닌 색소를도 이식해 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멜라닌 세포를 예.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조직 이식. 뭐 네네. 세포 이식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건 조금 차이가 있나요?
네, 세포 이식은 이제 예. 배양된 그 세포를 추출해서 이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다른 방법보다 좋은 점은 이렇게 좀 더 넓은 변변을 좀 더 이식을 할 수가 있지만 이런 배양 장치라든가 배양할 수 있는 실험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아주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 백반증을 그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 이게 이제 원인이 명확하게 구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반증만을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없는데
예.
이게 이제 우리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에서도 세포가 파괴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서 항산화 성분이 많은 그런 신선한 야채나 과일 혹은 이제 종합 비타민 같이
예.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는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특히 과도한 햇빛에 대한 노출은 당연히 피하시는 게
네네.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뚜렷한 예방법이 나와 있는 건 아직 없는 거고요.
네, 아직은 예. 없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럼 이 백반증으로 지금 치료를 받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네네.
뭘까요?
그래서 아까 자가 면역 원인으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외부적인 물리적 자극 이렇게 팔꿈치나 무릎같이 흔히 우리가 스치거나 살짝살짝 부딪히는 이런 자극에도 멜라닌 세포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미한 물리적 자극을 조심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이제 화학적 자극, 즉 뭐 그 염색약을 계속 그 한 달에 두 번씩 뭐 몇 번씩 도포한다든지
예.
염색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이 이렇게 화학적 자극을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신이 백반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문신 자체도 일단 피부에 이제 굉장히 큰 손상을 인위적으로 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문신을 해도 백반증이 생기진 않겠지만, 이미 백반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문신을 하게 되면 그런 질환을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쪽 부위 주변으로 백반증이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조심할 부분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반증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피부과의 이운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희숙의 돌아와 주어 들으시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봄철 춘곤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고요.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피로감에 대한 고민을 주셨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몇 달 전부터 좀 몸에 좀 피곤함 같은 게 잘 안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일이 많아서 무리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리 쉬어도 이게 나아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잠을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은 적도 있었고 뭐 어깨나 목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 통증도 항상 묵직하게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요새는 두통까지 딸려와서 평소에도 두통약을 좀 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집중력이 막 떨어지고 회사 일도 많이 힘들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좀 운동 같은 걸 그래도 짧게 짧게 하면 좋아진다 해서 헬스도 끊어보고 운동도 막 시작을 많이 해보고 했는데 또 러닝머신 자전거 40분도 타고 막 집도 왔다 갔다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피곤함이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며칠 하다가 하고 말고 또 했거든요. 이런 피곤하고 약간 찌뿌둥한 그런 증상들이 좀 어떻게 해야 개선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이럴 때는 좀 병원을 가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네. 피곤하지 않고 뭐 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한데요. 피로 때문에 고민할 정도면 일상 불편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네, 이제 피로 때문에 이제 고민할 정도라고 하면은 그 단순한 피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좀 불편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같은 인지 기능 장애를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통이라든지 근육통이 있다거나 뭐 위장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동반 증상을 같이 느끼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피로와 만성 피로 증후군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이 피로라는 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이제 피로라는 거는 기운이 없어서 뭐 지속적인 노력이라든지 집중이 필요한 일을 좀 할 수 없는 상태라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활동을 좀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뭐 피로라는 게 일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요. 뭐 일이 힘들었다거나 좀 무리했다거나 하면 누구나 피로감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일반적 피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하게 휴식을 좀 취하고 그다음에 몸에 좋은 음식들을 좀 잘 챙겨 드시게 되면 거의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휴식을 취하더라도 컨디션이 좀 좋아지지 않고 몸 상태가 좀 쇠약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속성 피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 문제는 쉬어도 회복이 잘 안 되고 그런 기간이 좀 긴 시간, 뭐 한 달 정도 이어진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은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원인하고 관계없이 한 6개월 이상 반복되는 피로 증상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부르고요.
네.
이런 만성 피로가 있는 분들 중에서 한 1%에서 3% 정도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 이 만성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피로감과 함께 두통이라든지 근육통과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좀 반복되는 만성피로 증상에다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증상이 6개월 이상 쭉 이어지고 또 두통, 근육통까지 동반된다면 이름은 증후군인데 그것도 그럼 하나의 병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증후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질병을 말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피로라는 거는 한 2주 정도면 거의 회복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고 우리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피로 말고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치료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진단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또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네. 겪는 일반적인 피로 증상은 이제 뭐 푹 쉰다든지 뭐 조금 더 먹는 거에 신경을 쓰신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한 1, 2주 정도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피로감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뭐 피로 증상과 함께 뭐 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심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검사를 해 봐도 그럼 뭐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만성 피로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한 검사는 없는 상태고요.
예.
다만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 증상이 지속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에 의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제 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성 피로군을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혈액 검사라든지 소변 검사 아니면 이제 몸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들에서는 대개는 이제 정상으로 이상이 없는 상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 다른 검사를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제해서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계속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것들도 만성피로증후군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사연 주신 분은 어떻습니까? 이 만성피로증후군 증상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이제 피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고요.
예.
여기에 더불어서 뭔가 기억 장애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목구멍의 통증이라든지 근육통, 이제 두통, 이제 관절통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이런 임파선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위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은 두통약을 달고 산다는 표현까지도 쓰셨거든요. 예. 검사를 좀 해서 혹시 다른 원인에 인한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운동도 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까요?
이게 원인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예.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좀 명확하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거 만성피로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이제 개선함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몸을 좀 많이 움직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충분한 수면이 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수면을 좀 잘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섭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피로가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헬스도 시작하고 러닝머신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운동을 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피곤함이 풀리지 않고 뭐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좀 운동 방법을 좀 바꿔야 할까요?
이제 운동을 좀 너무 무리하게 하신다거나
그렇죠. 예.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가벼운 걷기라든지 실내 자전거 타기와 같은 가벼운 정도의 몸을 자극해 줄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인 부분들도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진료실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로 확인하시나요?
사실 이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갑상선이라든지 빈혈이라든지 당뇨 같은 게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통이 있다든지 근육통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걸 좀 줄여줄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말씀 말씀드린 것처럼 빈혈, 당뇨, 갑상선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운동도 조금 하시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금연 절주는 이제 기본이 되실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균형 잡힌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수분 섭취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곤하실 때는 좀 몸을 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가벼운 정도의 신체 활동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때 좀 주의하실 거는 힘든 운동보다는 이제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네. 또 사연 주신 분은 두통 증상에 있어서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것 같아요. 약 자주 드시는 거는 괜찮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두통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10일 이상 진통제를 사용을 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러한 일이 한 3개월 이상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약물에 의한 두통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예.
이 두통 같은 거를 그냥 단순히 진통제만으로 조절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진통제 이외에도 뭔가 다른 약제라든지 시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통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통이 지속이 된다, 진통제를 자주 드신다, 이런 경우라면은 한 번쯤은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하다면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가스가 자주 차고 잘 빠지지가 않는데요. 평소에 소화가 그렇게 잘 되는 편은 아닌데 특히 요즘 들어가지고 소화가 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배에 가스가 자주 찰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 또 항상 좀 배가 더부룩하고 배에서 소리도 많이 나고 가스가 많이 차면 배가 좀 아프거든요. 어떤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은 데서 갑자기 트림이 크게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방귀가 나와가지고 좀 민망스럽고 좀 창피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보통 때 숨쉬기도 많이 불편할 때도 있고요. 병원에서는 검사해보면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왜 이런 건지 저는 되게 답답하거든요. 이게 좋아질 수가 있나요?
네,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이 복부 팽만감에 뭐 방귀도 자꾸 트림도 자주 하고 이렇게 또 민망한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까?
네,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이제 조금만 먹어도 쉽게 배가 부른다든지, 그럼 속이 더부룩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뱃속에 좀 가스가 좀 가득 찬 상태일 수가 있고요. 이 가스가 차있는 위치에 따라서 복부 팽만감뿐만 아니라 뭐 트림이라든지 방귀, 그다음에 변비, 그다음에 이제 속쓰림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빵빵해지고 이제 꾸르륵 소리가 나는 이제 복부 팽만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온종일 좀 불편감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예,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배에 가스가 차는 이유는 대부분은 드시는 음식 때문이거든요.
음식, 예.
그래서 뭐 섬유소가 풍부한 뭐 채소를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 이제 가스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스가 차기 쉽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식을 하는 경우에는 위에 부담이 가해진다거나 소화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이제 복부 팽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동량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장의 운동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뱃속에 가스가 좀 쉽게 배출이 되지 않고 이 가스가 차는 증상이 좀 잘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일종의 소화 장애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그 소화장애라는 거는 뭔가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위쪽에 불편감이라든지 배가 빵빵해지는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들을 느끼시게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소화불량, 소화장애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요. 이게 굉장히 좀 단순한 증상일 것 같지만 이게 심한 경우에는 하루 종일 증상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감을 느끼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 방귀가 좀 잦은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좀 배에 가스가 많이 차 있다는 뜻일까요?
이 방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장 속에서 어떤 우리가 드신 음식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가스가 생기게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귀가 작다라는 거는 배에 가스가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장에 가스가 차면 아무래도 이제 복부 팽만감이 올 수도 있고 좀 불편하지요. 그럼 식습관, 이제 뭘 드시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예, 우선은 그 식이섬유가 좀 많이 들어있는 채소를 좀 평소에 좀 많이 드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가스가 좀 잘 찰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콩이라든지 양배추, 뭐 감자, 옥수수, 밀가루를 좀 자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가 잘 생기게 되고 밤기도 더 많이 끼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빨대를 좀 자주 쓰시거나
네.
아니면 한숨을 자주 쉬는 경우에는 입으로 이제 공기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허.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방귀를 또 자주 낄 수가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또 음식을 드실 때 급하게 드신다든지 많이 먹는 경우에도 또 위를 통해서 좀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가 더 많이 차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한숨 쉬는 것도 가스가 찰 수 있는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좀 챙겨 드시면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식단 조절을 하신다고라고 하면은
네.
이런 가스 차는 증상은 거의 다 이제 좋아지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가스가 많이 차고 방귀가 많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식이섬유가 좀 들어있는 채소를 조금 줄이시는 게 좀 좋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감자라든지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 식품을 좀 많이 드시는 경우에도 가스가 좀 많이 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방귀를 계속 참으면 변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방귀를 참는다는 거는 이제 가스가 밖으로 배출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장 내에 이제 가스가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복부 팽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장이 이제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장이 움직이는 운동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긴다든지 복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어렵겠지만 참지 않고 배출하는 게 건강에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쉽지가 않잖아요. 참기. 예. 자, 이 체내 가스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이제 방귀일 텐데 그 하루 평균 방귀 배출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은 우리가 10회에서 한 20회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방귀 배출의 정상적인 횟수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방귀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삼킨 공기가 한 25% 정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75%는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가스거든요. 그래서 이 횟수가 10회에서 20회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조금 이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누구나 10번에서 20번 정도는 이제 방귀를 낀다는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 또 방귀가 아예 없다.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사실 이 횟수를 가지고 이제 봤을 때는 한
예.
10% 정도는 이제 정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이 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은 거의 다 이제 좋아지시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먹는 음식 때문에 이제 방귀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뭔가 수술을 받으셨다거나
예.
당뇨가 있는 경우,
어허.
그다음에 이제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시게 되면은 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좀 방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회 이상 방귀가 있다거나 아니면 방귀가 너무 안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질환이 있는지 좀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 장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예. 사연 주신 분은 이제 검사를 했는데 뭐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고요. 이런 문제로 만약에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됩니까?
이제 방귀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예, 예.
만약에 이제 방귀와 함께 배가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식욕 부진이라든지 체중 감소 어떤 이제 배변 습관의 이제 변화가 동반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대장 쪽 검사를 좀 시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뭐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같은 이제 소화기 질환이 있는지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귀가 너무 찾기 힘들다라는 경우에는 이 과략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략근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검사는 그럼 뭐 대장 내시경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 가지고 대장 안쪽에 있는 상태를 좀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항문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변실금처럼 이제 과략근이 좀 약해지는 그런 과략근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식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운동 습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한 자리에 좀 오래 앉아 계신다거나 오래 누워 계시게 되면은 그 위장 운동이 이제 저하가 되면서 가스가 좀 잘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 활동량이 좀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 팽만감뿐만 아니라 이제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복부팽만과 완화에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대장 운동을 잘 자극을 해주시게 되면은 음식물이라든지 가스가 더 잘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최소 10분만 걷는다든지 운동만 하셔도 이 증상들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도 분명히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여행 스케치의 옛 친구에게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